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수고했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심장에 오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받은 유업을 현재 나의 소유로 성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하고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송장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에는 아홉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중심이 되는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입니다.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해서 모두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지식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생활 양식,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대인관계 등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승의 가르침으로 정렬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출발선에 설 자격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나의 생각과 내 몸에 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로 하나씩 옷 입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영접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씀과 2장에 경작하라,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마태복음에서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은 표현은 달라도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제자 삼을 대상은 모든 민족, all nations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모든 족속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노스인데 하나의 인종을 이루는 단위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민족, 종족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같고 같은 계통의 언어와 문화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 삼는 대상이 개개인을 넘어서서 집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집단별로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집단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바로 생활 선교사로 부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크게 8개의 집단 혹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이 그것입니다. 각각의 영역들은 그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정치 영역에서 쓰는 언어와 문화는 예술 영역에서 쓰는 언어와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가정 영역에서 쓰는 언어는요, 과학기술 영역에서 쓰는 언어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세대 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가정, 학교, 직장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점점 더 다른 족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영역들 안에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몽과 음란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들의 생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원칙,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듯이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될 때에 이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영역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져야 되고요. 경제 영역에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풀어져야 합니다.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매스컴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예술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이, 종교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과학기술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이자 제자화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분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생각하기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속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땅끝, 나의 사역지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땅끝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의 삶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생활 선교사 두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유업을 현재 자신의 소유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요청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요청한 산지는 바로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아르바가 버티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렙은요, 40세의 믿음으로 받은 유업을 끝까지 붙들어서 85세가 된 지금 드디어 기랏 아르바를 취해서 헤브론으로 문패를 바꾸어 달았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갈렙은 이 도시를 원수가 장악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정신을 개척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자 하는 정신을 개척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렙이 취한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갈렙이 취한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산지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고요. 거칠고 척박한 땅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기랏 아르바처럼 어려운 땅은 빼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있는 직장은 변화하기 힘드니 좀 쉬운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너의 남편은 너의 아내는 너무나도 큰 산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열방은 평지뿐만이 아니라 기랏 아르바 산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산지를 정복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을 지금 나의 소유로 취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문패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 생활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시를 변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킹덤 시티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향해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쁨의 성도들을 향해, 또 생활 선교사로 헌신한 각 영역의 리더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랏 아르바 같은 땅이 있습니까?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나는 평지가 아닌 산지를 취하는 개척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산지를 취하는 개척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나는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헤브론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멘. 문패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할 생활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이며 번역가이자 사회개혁가이고 그리고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개신교 현대선교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심장으로 받은 후에 31살 나이에 인도로 건너가서 73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42년간 인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성술이 아닌 천문학을 도입하고 고리대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축은행 개념을 도입하고 16개 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산림조합을 설립하고 조혼 제도를 금지하였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매장하는 사티 제도를 폐지하였고 문둥병 환자의 치료약을 개발하여 문둥병이 저주가 아님을 인식시켰다. 100여 개의 여학교를 설립하였고 교회 개척과 전도 사역 등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도의 문명을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었다. 이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개척자이었고 생활 선교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윌리엄 캐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주도할 다음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도 기쁨의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나부터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영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평지가 아닌 산지를 취하는 개척 정신으로 도시의 문패를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비전을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심장에 뚫고 들어와서 가슴이 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사회 각 영역을 변화시키는 생활 선교사로 부르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겠습니다. 킹덤 시티 지상 명령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